어떤 형제, 혹 하나님이 은사를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까? 답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하여 갖는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째는 고린도인들 같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한 것 같이 은사를 묻어두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은사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지 아니하므로 예언 등과 같은 어떤 은사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 은사는 구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답변.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은사를 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형제, 은사를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변. 하나님은 은사를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심판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를 잘못 사용했다면 곧 고린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뜻을 따라 그것을 사용했거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한 것 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은사를 거두어 가시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로운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여 남자를 구원시켰다 합시다. 우리는 자매가 집회 가운데서 남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한다면 왜 그녀가 남자를 이끌어 구원시켰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거니와 이것은 은사를 사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사람을 구원시키기도 하는데 어떤 때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몇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은사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묻어두는 사람은 항상 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은사가 적다고 생각할수록 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멈추는 것은 믿는 이에게 가서 사용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답변. 어떤 때는 알 수 있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은 모르고 남이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다른 사람이 당신이 한 일의 결과를 보고 알게 됩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 자신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자기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모르는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다행히도 모세는 그것을 몰랐는데 만일 모세가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빛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당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과연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어떤 형제, 은사를 잘못 사용하거나 묻어둘 때 심판을 받는다면 장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은사를 구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답변. 믿는 이가 은사를 더 많이 얻을수록 그가 상받을 기회가 더욱 많습니다. 믿는 이가 얻은 은사가 많을수록 그가 얻는 영광도 더욱 많습니다. 만일 믿는 이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못했다면 장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은사를 구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개인을 위해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은사를 많이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은사 있는 사람을 많이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이 은사를 잘못 사용했는지를 압니까? 답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하는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등 세 종류의 다른 은사를 세 종류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로 가서 장사를 하게 했습니다. 은사는 곧 자본입니다. 종이 은사를 가지고 가서 장사할 때 돈 버는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본전까지도 밑지는 장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돈 버는 장사를 한다면 자본주가 손해를 보지 않게 되고 믿지는 장사를 한다면 자본주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는 형제는 당연히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이 만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자기 영광이나 필요나 인정에 이끌린 것이라면 그는 곧 영에 속한 능력은 잃고 은사의 능력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각처에서 모임을 인도하고 사람을 부흥시키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그들 중에는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비록 그들에게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위치에 서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하나님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위치에 서 있지 않은데도 어떻게 그들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부흥시킬 수 있는지를 의아해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사람을 부흥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그곳에 있어서 사람을 구원시키고 사람을 부흥시키고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결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고 무엇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이를 때에야 하나님은 우리와 계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은사를 자본으로 주시고 그날 우리가 세상에서 한 장사에 따라서 계산하실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일이 아주 좋고 흥황하고 사람이 듣기 좋아하면 옳은 것이라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사를 남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때에 믿는 이들이 명예나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 안에서는 오히려 이 일이 틀린 것임을 압니다. 한 번은 한 형제가 어떤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번에 가서 한 일이 어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가기는 갔고 돌아오기는 돌아왔고 몇 사람을 구원시키기도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으로 간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은사를 당신의 손에 맡기셨고 심판대 앞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당신과 계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와 매일매일 계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몇 년 지나서 계산하려 한다면 은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일종의 영적인 재능, 재간, 능력, 지식으로서 당신을 도와 가서 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글씨를 잘 쓴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좋든 나쁘든 내가 쓴 글씨는 좋을 것입니다. 내가 글씨를 쓸 때 하나님의 뜻이 있든 없든 글씨는 잘 쓸 것입니다. 은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서 은사를 사용해도 은사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가서 은사를 사용해도 은사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남용한 죄는 심판대 앞에 가서야 비로소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조심하여 자기 자신의 영광이나 칭찬이나 좋은 말을 얻기 위해서 혹은 명예와 이익과 이기적인 것을 탐하여 가서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다면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 은사는 모든 믿는 이에게 다 있는 것입니까? 답변, 가장 적은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는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종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개개인 모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무릇 거듭난 모든 사람은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얻은 은사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 교회의 건축에 관한 은사는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한 다섯 가지 은사만 있습니다. 지방교회의 성장과 진보를 돕기 위한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에게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한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은사 중에 하나를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형제, 우리가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변, 은사를 잘못 사용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육체를 끝내는 십자가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오늘날 각지의 집회와 교회 안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은 사람이 무덤 안의 것을 가지고 나오는 데에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여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더 깊이 역사하게 하여 우리의 웅지를 제거하게 한다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제기한 장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장로 되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까? 곧 장로의 일을 들을 때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장로 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아마도 장로의 일을 들을 때 자신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무릇 권위를 가지려는 사람은 권위를 갖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므로 권위가 그의 손에 놓여질 수 없고 무릇 권위를 갖지 않으려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권위를 갖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어떤 형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왜 장로 되기를 사모하라고 말했습니까? 답변, 그것은 많은 사람이 뒤로 물러나 위축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에게 발을 씻지 말라고 하는 베드로가 너무 많습니다. 육체적인 자랑과 육체적인 뒤로 물러남이나 위축됨은 모두 육체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양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갓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감독 삼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그가 교만하여 마귀의 올무에 떨어질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사람을 장로로 삼지 않으시려는 것은 그가 교만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쓸모없음을 본 사람, 육체의 약함을 본 사람, 자기가 합당치 않음을 본 사람, 뒤로 물러나 위축된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그들을 격려하여 장로가 되는 것은 선한 일이므로 응당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장로가 되겠다는 사람에 대하여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고 장로 되기에 합당한데 뒤로 물러나 위축된 사람에 대하여는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형제들 모두가 육체는 항상 양면을 갖고 있어서 자랑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 위축된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디 육체의 자랑으로 인해 용감해지지 말고 육체의 뒤로 물러나 위축됨으로 인해 겸손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장점을 보면 곧 교만해지고 자기의 약함과 실패를 보면 어떤 일도 감히 할 수 없어서 뒤로 물러나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과 용감을 혼동해서는 안 되며 뒤로 물러나 위축됨과 겸손을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자기의 좋고 나쁨을 보지 않는 것이 곧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이며 용감은 주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은 너희는 주를 의지하여 강한 사람이더라고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저울질하여 아직 괜찮다, 즉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자기를 보지 않으며 강하면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실패가 육체의 능력의 면만 보거나 육체의 약함의 면만 보므로 곧 육체의 자랑이나 육체의 뒤로 물러나 위축됨에 빠지는 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장로나 집사의 일을 세우는데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 하는 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합니다. 어떤 형제 에베소서 4장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이나 명칭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답변 에베소서 4장은 사람을 가리키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일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 등 다섯 종류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지자가 될 수 있게 하고 방언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은사, 즉 사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또한 예언함, 방언을 말함, 병고치는 것 등과 같은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계영동 형제는 목사같이 보입니다. 나는 그를 예로 들어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가추에 있는 교회에게 계영동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소가추에 있는 온 교회는 계영동 형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 즉 목사 은사가 있는 계영동을 받아들입니다. 계 형제가 가진 은사는 목사의 은사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에게 사도의 은사가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일찍이 교회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곧 사도 바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한 다섯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은사이며 전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것은 하나님이 믿는 이들 개개인에게 주신 또 다른 은사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지방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한 은사이며 하나님이 온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은사로 교회에게 주신 것은 전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에게 주신 바울이라는 은사는 동서고금의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을 입게 하며 오늘날까지도 그의 역사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어떤 형제 집회 가운데서의 불법적인 형제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답변 만일 어떤 사람이 집회 가운데서 계속 집회를 방해하고도 마땅히 제해야 할 죄를 분명히 깨닫지 못한다면 로마서 16장 17절의 교훈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그를 대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를 기억하고 그와 왕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와 같은 사람에게 교회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이러한 사람은 한쪽에 제쳐놓아야 합니다. 어떤 형제 장로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성경 안에 장로는 복수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장로된 사람들은 마땅히 함께 그에게 대처해야 합니다. 어떤 형제 만일 장로가 비정식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를 비정식적으로 송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만일 한 장로에게만 잘못이 있다면 다른 장로된 사람이 그에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는 결코 단수로 장로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집사 성경 안의 집사는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장로와 같이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집사와 같이 종된 자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의견을 내놓고 형제들을 관리 감독하는 장로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또한 많은 사소한 사물을 처리하고 전문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집사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물을 정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의견을 내고 감독하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살피는 사람은 장로입니다. 사물을 집행하고 분주히 다니며 말을 듣고 사람을 도우며 안배에 따르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장로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믿는 이를 위해 일하고 믿는 이를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는 집사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돈을 보관하는 것은 집사의 일이고 돈을 집행하는 권위는 장로에게 있습니다. 형제들의 일을 장로는 안배하여 정하고 집사는 가서 알려줍니다. 장로는 큰 일꾼이고 집사는 작은 일꾼입니다. 집사 자신은 주장이었고 다만 어떤 것에 대한 장로의 안배를 듣고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장로를 도와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형제가 일어나 집사를 하고 자매가 일어나 집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여집사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사들은 전문적으로 연락하고 사물을 연결하고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질문. 어떤 형제? 집사를 뽑는 데 있어서 투표로 선출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닙니다. 당시에는 기록할 양가죽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사도시대 당시의 집사 선출은 결코 다수결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집사들은 일찍이 사도의 평가 아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부합되는 집사 선출은 집사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교회의 선택을 거쳐 사도의 승인에 의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같이 행해야 합니다. 어떤 형제, 왜 사도 마띠아를 뽑을 때에는 제비뽑기를 했습니까? 답변. 이것은 아직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보충해야 할지를 몰랐고 그래서 두 사람을 뽑아 그중 한 사람을 선정해 사도의 위치를 얻게 한 것입니다. 어떤 형제. 사도행전 6장은 제자들이 7명의 집사를 뽑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답변. 사도행전 6장은 이 일곱 사람이 집사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들이 행한 일이 집사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그들이 행한 것에 근거하여 그들을 집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을 언급할 때 그가 일곱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지 결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비록 집사를 삼는 그 사건은 있어도 집사는 뽑는 것이라고 명문화하여 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집사를 세우는 이 일은 마땅히 장로를 세운 예의에 따라서 사도나 사도가 특파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릇 성경 안에서 말한 것 중에 남겨둔 부분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마땅히 조심하고 추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형제, 장로와 집사는 어느 때 세워야 합니까? 답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떤 형제, 만일 한 지방의 모임에 단 3명의 형제가 있다면 누가 장로를 하고 집사를 합니까? 답변. 이 몇 명의 형제가 부득불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빌립보서만이 가장 완전하게 교회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와 장로와 집사를 포함합니다. 한 교회를 말할 때 이것은 모든 성도와 장로와 집사가 합해져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떤 형제. 왜 디모데 전서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집사로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답변. 집사는 전문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집사를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비교적 젊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혈기를 의지하여 일을 할까 두렵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몇 차례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어 몇 가지 사물을 처리하게 해본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집사를 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 만일 한 지방에서 단 몇 명의 형제만 일어나 집회를 한다면 먼저 집사가 있어야 합니까? 장로가 있어야 합니까? 답변. 먼저 책임자가 있어야 하고 후에 만찬 집회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장로가 있어야 하고 후에 집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입니다. 안디옥이 한 예입니다. 한 모임이 일어나려 할 때에 적어도 한 형제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찬집회는 영원히 자랄 수 없습니다. 또한 모임이 시작될 때 곧 사람이 장로에게 순복하는 것과 서로 순복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모임에 다섯 사람이 있다면 그 다섯 사람은 곧 다섯 개의 큰 종파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만찬 때에 비록 주님을 기념할 수는 있으나 결코 몸은 분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 관심하고 자기를 머리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로에게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 서로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